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한국에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그 한국의 대학교 교수들 혹은 지식인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올해의 사자성어 그러면서 연초에 그 한 해를 특징 짓는 아니면 올해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바람으로 그 사자성어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사자성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조금 전에 광고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던 송영재 목사님이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자성어를 공유를 했어요.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설중송탄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앞에 자막을 해놨는데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땔감은 숯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숯한자를 썼잖아요. 의역을 한다면 아주 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에 그 배경이 있는데 송나라 때 이야기예요. 송나라 때 이야기인데 그 송나라의 태종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의 나라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막 반역을 하고 그러니까 태종이 백성들이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또 땔감도 나눠주고 했던 그런 예가 있어서 설중송탄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송나라 시절에 공의정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공의정이란 제 이름 두 글자 다 들어갔네요. 공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청빈한 굉장히 청렴한 선비였고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범상대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범상대라고 하는 사람은 시인인데 어느 날 며칠 동안 계속 추운 겨울에 눈이 쏟아진 거예요. 눈이 펑펑 며칠 동안 쏟아지니까 이 범상대가 자기 친구 공의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앞뒤로 답답한 이 코막고 답답한 저 친구는 분명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땔감을 구하거나 뭐 도와달라고 이게 손 비비지 않고 분명히 추운 방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책이나 읽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인한테 야 마차에다가 숯을 좀 실어라. 그러니까 그 숯을 잔뜩 씻습니다. 싣고 나서 그 하인과 함께 눈길을 헤쳐가면서 범상대라고 하는 친구의 아니 공의정이라고 하는 친구의 집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추운 방에서 땔감도 떼지 않고 땔감이 없으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책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생다리는 친구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보게 내가 당신한테 추워서 떨까 봐 이 숯을 갖고 온 게 아니네. 이 눈발이 하얗게 그 눈이 소복히 지금 쌓여 있는데 그 하얀 눈과 검정 숱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당신한테 시상이나 떠오르라고 시한수지라고 내가 숱 갖고 온 거네 그러면서 갖다 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숱을 갖다 줄 때 친구가 안 받을까 봐 친구가 안 받을까 봐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눈을 헤치고 숱을 갖다 줬다. 그 말이 설중송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설중송탄 같은 사자성어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달에 들어서 설교 스케줄을 조금 바꾸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를 잠시 멈추고 11월 한 달은 빌립보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12월 달에서는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1월 달 첫째 주 새해 첫날 첫 주일에는 제가 헌금 설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예고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두 가지의 마음을 깊이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헌금 설교 듣고 우리 성도들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헌금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들이 여기 또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들이 가끔씩 곁길로 나갈 때가 정말 많아요. 아무개가 11조 헌금을 힘들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다더라 이런 간증을 하면서 성도들한테 왜 11조도 안 하느냐 이렇게 설교가 갈까 봐 하나님 나 그렇게 설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 이야기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배경이 왜 설중송탄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물론 그 지역에 기근이 있기도 했지만 갑자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제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고 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제합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헌금을 좀 보냅시다라고 모금 운동을 합니다. 모금 운동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탈이 났어요. 어떤 탈이 났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을 하면 한 도시에 오래 머물질 않았어요. 금방금방 자리를 옮겼는데 고린도 교회가 최초로 가장 오래 있었던 도시예요. 1년 반이나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3년 있었던 도시도 있지만 아무튼 1년 반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아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제가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이단들이 온 거예요.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를 와서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들쑤셔놔요. 들쑤셔놓으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멀어지겠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나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놓고 왔는데 그 일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면서 8장과 9장에서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헌금 사역을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자막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구제 사역을 빨리 마무리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조금 의심하기 시작하고 우습게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야, 그 헌금 빨리 나한테 맡겨. 나 그거 예루살렘 교회 갖다 줘야 돼.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확 맡기겠어요? 관계가 지금 멀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믿고 맡겨?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정말 나를 못 믿는다면 그 돈, 그 헌금 나한테 맡기지 않아도 돼. 여기 디도하고 디모데가 있어.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그 사람들이 가져다 주게 하면 돼.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부분인데 이렇게 물질을 나누는 것, 즉 헌금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익,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헌금이 왜 중요한지를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헌금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이 헌금, 이 연보, 이 구제, 이 선교하는 이 사역을 봉사의 직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The ministry of the service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은 사역이에요. 주일날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점심값 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불쌍해서 목사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즐겨내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즐겨내는 자, 즉 cheerful giver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서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즐겨서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 헌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잠깐 멈추세요.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 아유, 또 목사님 또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는구나. 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적게 심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 드리는 거죠. 여기서는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헌금을 했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아, 또 목사님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 이것밖에 안 했다고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만큼 하는지 저는 액수 전혀 모릅니다. 저는 아예 보고를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 헌금이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저희 교회 재정부원들만 압니다. 근데 재정부원들도 감사하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이세요. 몰라요. 그 기억력이 조금 없어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가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누가 얼만큼 했다 이거 가지고 시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자세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죠? 농작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치 농사를 비유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저는 믿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농사에서 되어지는 격언, 속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을 인용하고 있다고 믿어요. 앞에 자막을 해놨습니다. 근데 잠언 11장 24절인데 제가 가운데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풍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아, 누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나눠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없어야 되잖아요. 모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계산기를 두들겨서 숫자로 놓고 보면 10에서 5를 나눠주면 나는 5, 5개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유해진대요. 그런데 부유해진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10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한테 하나만 남겨주면 내가 하나가 빠지고 9개밖에 안 남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벌벌벌벌 떠면서 그 10개를 못 가지고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더라. 그냥 꼭 움켜쥐고 있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눠줬는데도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대더라.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야 된다는 말 속에 인용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단단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10개 중에 5개를 남에게 베풀어주고 보내줬다고 해서 5개의 공백이 생긴다 할지라도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고 우리의 달란트를 다 활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면 그 모자라는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게 헌금의 미예요. 예를 하나를 더 들게요. 성경의 예를 들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되죠. 그거 하려면 또 사도행전 다 들어와야 되니까. 아무튼 3차 전도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요. 거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에베소에서는요 그 은색공 그 아데미 신전에 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상 제기로 이렇게 바치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장사 홀딱 말아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데모하고 그랬었어요. 긴 얘기 다 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지 못하고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이 에베소에서 내려온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생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잡히십니다. 안 돼요. 지금이 어딘 때인데 거기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도 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 가야 된다고 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나 붙잡힐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나를 로마까지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난 가야 된다 해요. 그때 에베소 장로들이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준비해달라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은 없지만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라.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건 이제 곁길로 가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그 팔복 이후에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십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팔복 이후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도마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보고 믿는 자도 복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 말이 있죠? 그게 아홉 번째 복이에요. 그럼 열 번째 복이 뭐예요?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때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그 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는 것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때 줄 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뇌물 주고 청탁하고 부패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드리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그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의 대원칙은 뭐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거지만 대원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절에서는 세부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헌금의 세부 지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아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선 궁시렁궁시렁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한 대로라고 하는 마음에 라고 하는 마음은 많이 드리는 게 좋을까? 다다익선일까? 하나님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풍성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유혹이 와가지고 헷가닥하고 바꾸는 경우 있죠. 그래서 큰일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갖다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래도 십시일반으로 교회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헌금을 내놨던 사람들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우리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도 이름 한번 좀 날려보자. 그래갖고 이 두 부부가요 가서 재산을 팔아요. 그러면 팔은 그 액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액수잖아요. 근데 팔 때는 팔았는데 막상 갖다 드리려니까 아깝다. 엄청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똑같이 마음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반토막을 내잖아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속였다. 너희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일 헌금을 준비하실 때 그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그 액수가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교회로 떠나오기 전에 헌금을 준비하실 때 제가 이건 도전하는 겁니다. 준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집에서 준비하셨던 마지막은 언제셨습니까? 우리 그냥 아 내일 주일이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현금 봉투에다 넣어서 미리 준비해요. 아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말다가 그냥 아차 헌금 그러고선 꺼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정한 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세부 지침은 뭔가 하면 언짢은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감으로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또 눈치 보이고 그냥 에이 안 하면 또 뭐라고 그럴 것 같고 남들보다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마음에 부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입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세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언짢은 마음이나 부담감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즐겨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10달러 헌금을 드리든 100달러 헌금을 드리든 액수하고는 상관없이 그만큼을 드리 그만큼 모자라다는 것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건데요. 하나님이 능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하게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했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만큼 드리면 이 다음에 한 달 후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주실 것이야. 이게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God is able.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즐겨내는 자와 함께 하신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음에 해줄 게 너 하는 꼴 보고 내가 해줄게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 없이 언짢은 마음 없이 부담감 없이 즐거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8절 9절 안에서만 이 8절 안에서만도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Abundantly,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확인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줄 때. 무엇을 위해서 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용해 왔다는 거죠. 어딘가부터 인용해 왔는데 여러분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를 인용했는가 하면 시편 112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12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재물을 풀어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하였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인용을 했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편 112편은 무엇에 관한 시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찬송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찬송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자들의 찬송이 시편 112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9절이에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것이 그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Righteousness가 그 공의가 정의가 영구히 서 있고 그의 뿔,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러면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 모습은 바로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영구히 서 있는 거예요. 영광 중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만 더 잘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예배드리고 하는 거 있어요. 하지만 나타나는 것,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의인데 그 의인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곳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빠져나왔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나그네를 돌봐라. 이방인들을 돌봐라 했어요. 그 사람들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회의 약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힘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의가 드러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물질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함인데 12절 말씀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헌금하는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봉사의 직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을 하는 거는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금하는 행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하는 것은 봉사예요. 그 봉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유익이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헌금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다르네? 라고 보는 거예요. 당시 사회로 조금 들어갈게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고 당시에 상업을 놓고 보면 오늘날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상업 조합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조합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이 이 조합에 못 들어와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조합에서 쫓겨나니까 물건을 구매도 하기 힘들고 판매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든데 저 멀리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서 헌금이 오는 거예요. 아니 후원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 금방 망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잘못했어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왔어야 되는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우뚝 서는 거죠. 십자가가 우뚝 서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뚝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아서가 아니라 조금 없어도 같이 나누는 것은 관대함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온유함이잖아요. 친절함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푸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천만에요. 우리 그런 교회 하면 안 돼요.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개척을 한다 그러면 같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우리도 개척에게 아픔을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대함을 보이게 될 때 교회는 다르다가 나타나는데,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축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축이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고린도를 바라보면 이방이에요. 이방 교회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때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이 바라보면 어떤 교회인가 하면 유대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방 교회가 유대인 교인에게 헌금, 구제 헌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보는 거예요. 야무진 꿈 하나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면서 야무진 꿈을 하나를 가져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아니 뭐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바른 교리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민족 교회가 우리 교회 주일날 오후 4시쯤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나누고 싶어요. 우리 페이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거예요. 또 이 헌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헌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헌금 생활이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 되는 교회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